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예. 토요일 주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맥이 끊겨서 이 본문 내용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조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2장에는 교회가 어떤 역사,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또 선포합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 내용이 6절부터 지금 읽은 12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광야로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모습을, 7절과 9절은 붉은 용이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을, 그러나 결국 붉은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10절부터 12절은 여지껏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장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건들이 시기별로 나온 건데 도대체 이 사건들이 어떤 뜻이냐, 어떤 의미냐,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와 같이 일단은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참 놀랍고 신기한 환상들을 보거든요. 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들이 나오면 항상 그 뒤에는 해석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면 그걸 붙들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 뒤에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놨나 설명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건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여서 주님께서 설교하시거나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 뒤에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항상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조금 더 관심을 들여서 남아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럴 때도 언제나 해석과 설명을 곁들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잘 알기 어려울 때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의미를 물으면 또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지껏 나왔던 장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을 했는가?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나왔던 장면에 대한, 보았던 장면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 12절은 앞으로 전개될 역사에 대한 예언과 선포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볼게요. 10절, 11절에 보면 여지껏 나왔던 세 부류와 관련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10절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지금 첫 번째로 설명하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여지껏 벌어졌던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실 이후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행해지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세워진 곳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권세를 맛보고 누리기 원하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찾아오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도대체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제도도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경험으로 돈의 힘으로 다른 무엇으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고난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양육해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뭐 앞에 나왔던 붉은 용, 마귀, 사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설명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붉은 용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뒤로 물러섰다가 다음번에 또 가야지 여태껏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들락달락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앞에서 패배해서 쫓겨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어떤 운명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해서 붉은 용에 대해서 인상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규정을 했죠. 참소하던 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욕기나 다른 데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저 녀석 좋아한다고 해도 저 녀석한테 은혜 베푸시면 안 됩니다. 제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죄가 많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 그건 하나님 정의에 합당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참소를 하는 이제 이게 마귀가 했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저 녀석은 죄가 있으니까 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 회복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마귀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참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안 당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당했던 어려움과 신약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욥처럼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또 환난과 핍박도 당해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교회는 참소하는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죄책감 갖고 살아야 돼. 네가 뭐 은혜를 받겠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시험과 다른 종류의 핍박과 환난들은 여전히 당하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는 못하니까 물리적인 어떤 박해나 핍박 혹은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을 성도들에 가해서 어떻게든 교회가 신앙을 버리게끔 세속적인 모습이 되게끔 그렇게 자꾸만 만들려고 하죠. 이게 지금 두 번째 부여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패배하고 쫓겨난 그런 부류에 불과한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말한 형제들은 교회와 성도들인 거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은 앞에 나오는 이 여러 장면들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전쟁을 하실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설명에 보면 형제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명까지 바쳐서 영적전쟁을 하고 또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는 어떠했는가?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또 혹시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면 내가 고난을 감내해야 하면 그 손해와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마귀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한 여자라고 상징되고 있는 교회가 아직 광야에 있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아니면 권세를 획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세 부류가 등장했죠. 이 세 부류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역사의 중심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요한 중심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가 또 역사의 중요한 축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역사의 중요한 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핍박하는 것만 또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만 눈으로 보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일당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자,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할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거한다는 건 이제 천국인 거죠. 천국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제 마귀가 다 쫓겨났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있을 겁니다. 반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땅과 바다는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땅에 사는 자들, 바다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은 힘겹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도 마귀가 활기를 치고 있거든요. 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미 천국에 올라간 형제들과 더불어 나도 마찬가지 은혜를 누리겠다고 나도 이기는 자가 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고 어떤 것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훼방하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현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믿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삶 속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크게 보면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가령 단기 선교를 나갈 때에 늘 청년들에게 조심시키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뭐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누군가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았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직접 생기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를 하거나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면 이게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냥 갑자기 길거리를 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길거리를 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왜 생겼는지 이해를 못하는 때들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그런 장면들을 볼 때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영적 전쟁의 현장이어서 마귀가 어떻게든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려고 이런 일들을 벌인다. 이렇게 이해하고 늘 조심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또 기도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때들이 있거든요.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선교제에 나가거나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파송받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예배드리다가 핍박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생겼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때때로 마귀가 주는 핍박이거나 혹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흩어놓기 위해서 하는 어려움들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장면들마다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교회를 양육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다면 나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늘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기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오늘 당장도 주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로 세움받은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마귀의 모든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생겨난 결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뜻모를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마귀가 주는 우리 마음을 믿음을 흩어놓으려 하는 회방과 방해물들을 또한 만나기도 합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두가 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